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욥기서로 모시겠는데, 욥기를 우리가 다룬 지 벌써 18번째 시간이 되네요. 자, 오늘은 27장 2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볼게요.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여러분은 수백만 명이 뭐라 그럴까, 옛날 그 독재자들 있잖아요. 무슨 히틀러니 무솔리니 뭐 이러한 뭐 그런 어떤 그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자들에게 거수격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그 뭐랄까요, 그 베를린 올림픽 때 그 히틀러에게 그 격리할 때 그 박수 치고 막 그러던 거, 그런 거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셨을 거예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짓밟고 지나가는 날이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오게 된단 말이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에는 종말이 올 것이고요. 그들의 누리는 영광에도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욥은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창조의 시를 가지고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시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시부리 시예요. 욥은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공부한다면 아마 여기서 많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될 터인데요. 이제 28장으로 가보세요.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금, 은 그리고 아주 귀한 보석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보석들을 찾아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많은 보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석일 겁니다. 28장 4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에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놔 지하는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이 땅은 보석들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까지도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6절로 8절을 볼게요.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 새들은 산과 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리고 그 밑에는 땅이 있는데 그 땅 밑에는 광맥이 있다. 그렇지만 새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주 귀한 보석이 들어있는 광맥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자,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땅의 모양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또 노출시키기 원하시는 보석들을 사람의 눈에 띄도록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신의 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욥은 땅 속에 있는 보석과 광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층 더 귀중한 지혜와 명철 등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땅 속에 광물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귀중한 물건들의 원 위치인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욥이 사실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나 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여기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하나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요. 바다 밑에나 우주의 구석구석을 아무리 뒤져도 이 지구의 기원에 관한 참된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이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지혜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지혜가 있게 되었으며 누가 지혜를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우리는 그 아폴로 11호도 그렇고요. 뭐 몇 번의 우주선들이 달에 가서 그 화석을 채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죠. 그 달에서 돌들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뭐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다면 그 돌들의 값어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들이 인간이 알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자, 16절로 18절을 보시겠어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같은 홍보석보다도 귀하구나. 욥이 자기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기를 원했던 지혜는 인간의 명철을 뛰어넘는 지혜였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구수의 황호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아마 우리나라의 어떠한 감정원도 이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들었지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어야 합니까? 죽음은 그 후에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사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문을 그냥 들어가 버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위대한 마술사나 누구나 할지라도 뭐 죽음 이후의 사실들을 알려줄 수 없잖아요. 신령주의자들 있잖아요. 뭐 영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죽음 그 이후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가 있으신데요. 그 알려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욥은 아주 흥미있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8절로 아주 26절 한번 봐보세요. 27절까지 볼게요.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판가들은 이것이 정확하지 못한 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듣기 전에는 빛을 본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듣기 전에 이제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 번쩍하는 그것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나 음파는 빛의 파장만큼 빨리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이 밝혀진 이후 번개란 천둥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저자가 그것이 우레와 번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가 말이죠.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의 문제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볼 것이지만 그것은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8장 보면서 참 근자에 과학적으로 알려졌던 것들을 욥이 벌써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29장 또 흥미있는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욥은 아주 악성 종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욥기의 교훈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장의 20절 중에서 욥이 대명사 나를 쉬운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그 대명사들을 이렇게 쭉 한번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줄로 알아요. 욥은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어요. 사실 이게 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뭐 혼자 잘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이 욥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면 그의 생활 속에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자신에게 몰두하면 그것은 아주 위대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본장 29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욥이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욥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욥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계시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되겠죠. 만사를 우리들 자신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게 참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욥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이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실패를 인정하는 이유가, 여유가 그렇게 되다 보면 없어지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울 수 없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미리 다 살펴본 바 있으니까요. 그들은 진정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또 실패했었고요. 그들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욥에게 요구하고 지적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그들은 욥도 몰랐고 자신들에 대해서도 몰랐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시느니라고 벌하시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다그쳤죠. 자, 그러니 욥에겐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을까요? 너무도 힘들었을 겁니다. 각각 자기 접근 방법을 사용했지만 모두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들이 사용했던 방식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리바스는 뭐라 할까요? 체험의 대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오늘날 소위 심리학적인 방법을 갖고 욥에게 접근을 했죠. 뭐라 할까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빌닷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통주의자였잖아요.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몇몇 그런 세미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들은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소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교도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일부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의 범주 안에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살펴보고 인정했었잖아요. 욥의 친구들 중에 아무도 욥을 도울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욥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데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 곧 세상을 위하면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어요. 욥은 그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이 세상에서 행세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고위직이고요. 하이클래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을 위하여 염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위선자라고 불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들의 평가는 비열하고 저속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욥은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자녀여 성도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답이 없으면 이 욥기를 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비록 욥이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은 단지 우발적인 것이.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진정한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잖아요. 원수인 사탄마저도 부차적이라고요. 진정한 문제는 본문에서 보면 욥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욥이 다른 사람들과 뭐 아들과 딸들과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욥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모르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또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자신을 알라. 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자기를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욥은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생활 가운데는 영적인 이기주의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과 대면하실 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29장 욥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먼저 볼게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욥은 내가 전에 들었던 뭐라 그럴까요? 다가회를 상징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오후 3시 뭐 이렇게 좀 되었을 때 성도들과 이렇게 다가회를 열곤 하는데요. 손님이란 모두 뭐랄까요? 나 자신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 이렇게 오지 않은 아주 조촐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시는 동안에 제 자신은 뭐랄까 다른 것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요. 또 사람들은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먹고 있었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나와 몇 명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뭐 서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5절로 7절을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욥은 변명했습니다. 그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으니까요. 욥은 번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8절로 10절을 볼까요?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 천장에 붙었었으니, 그런 거죠. 이제 아이들은 도망하며 이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숨겼다는 거죠. 욥이 오는 것을 보면 노인들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던 거죠. 욥이 오면 사람들은 말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방백들과 귀인들도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욥이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그만두고요. 귀인들도 욥이 청하기 전에는 욥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나, 욥은 갈대아 우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민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 동네의 유명한 유지였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욥은 노인들을 위하여 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고요. 13절을 보세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욥은 과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욥은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욥은 선한 행실로 일을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욥의 충고를 듣기를 위해서니까요. 15절 보세요.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뭐 계속 자기 칭찬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16절도 보면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다 해줬다 뭐 이런 말이죠. 17절도 보세요.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 겁탈한 물건을 이런 공의가 어디 있어요? 욥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법과 질서 뭐 이런 거 공의를 다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18절로 20절도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뭐 풍성하고 영광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욥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나는 은퇴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했다. 이제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으려고 한다. 나는 나의 날들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며 아주 늙을 때까지 살 것이다. 나는 그러니까 뭐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자기는 잘하고 했으니까 건강도 좋고 뭐 더 그렇다는 말이에요. 21절로 23절을 보세요.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뭐 다 그래요. 25절도 봐보세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함소하며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5절 계속 그렇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으나니 왕이 궁중의 고함도 갖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뭐 자기 칭찬으로 그냥 일색입니다. 자기 칭찬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기를 이렇게 죽혀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의 옷으로 그냥 깨끗하게 갈아입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는 말을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여러분 이 29장에서 욥은요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쉬운 두 번이나 쓰고 있다니까요. 주의 고백이나 실패를 인정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서 통회하는 심정이나 상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욥에게 있어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욥기를 보면서 교훈 얻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